1세기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별명이 있었는데 그 별명이 그리스도인들이 붙여준 것이 아니라 난 크리스찬,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가 항상 같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많은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듣는 삶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하나는 핍박을 받는 그런 삶이 함께 공존해 있었습니다. 로마 정부의 황제는 항상 스파이를 항상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스파이들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이제 조사를 하고 이제 첩보를 얻었는데 그들이 내린 결론은 그들은 서로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즉 1세기의 불신자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서로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 그래서 귀족들 가운데 유행어가 보라, 저렇게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을 보라 하면서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인정해 주었고 그것을 별명을 붙여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2000년이 지난 지금 21세기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믿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듣는 얘기는 어떤 것입니까? 가끔 우리는 매스컴에 서로 싸우는 사람들을 보라.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서로 상처를 주는 사람들을 보라. 또 하나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저들이 서로 싸우는가. 2000년이 지난 지금 예수 당시에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우리의 삶은 너무나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고 동일한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왜 2000년이 지난 지금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를 향하여 서로 상처 주는 사람을 보라, 서로 싸우는 사람들을 보라 하면서 우리에게 그런 별명을 붙여주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이 지금 1세기의 그리스도인과 너무나 우리는 다른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완성의 개념의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얘기는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얘기는 결산의 때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와 여러분의 삶은 우리는 언제나는 하나님 앞에서 결산해야 할 날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오늘 보면 우리에게 얘기를 서로 사랑하라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이제 너희의 인생에 결산하는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사랑해야 된다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그 의미는 우리는 두 가지를 고려해 봐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는 이 사랑해야 할 이유가 첫 번째가 후회 없는 결산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인생을 언젠가는 우리는 결산하는 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산하는 날에 후회 없는 결산을 위하여서 우리는 사랑해야 될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먼저 천국으로 떠났을 때에 우리는 그를 내가 조금 더 사랑해주지 못하고 좀 더 그에게 사랑을 내가 접근하지 못하고 내가 그에게 좀 더 사랑의 말로 위로해주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많이 아쉬워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장례식장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인생은 결산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날을 위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결산은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결산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날수가 어떤 이는 70, 어떤 이는 30, 어떤 이는 10, 어떤 이는 90, 어떤 이는 100살을 삽니다. 그런데 인생의 날수를 다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는 결산하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산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요. 그 결산을 축복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결산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한 달란트와 두 달란트와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하지 않고 주인이 주었던 그 한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왔을 때 그대로 드렸습니다. 그러나 두 달란트와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자기들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주인에게 더 많은 것을 남겨두었습니다. 주인이 왔을 때 계산을 했을 때 한 달란트 받았던 자에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나 두 달란트와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받은 달란트에 상관없이 칭찬은 똑같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 인생을 결산하고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한 달란트나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와 같이 결산한다면은 혹 우리 가운데 한 달란트 받았던 자와 같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런 성도가 한 명도 없기를 소원하지만 혹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면 우리 모두가 다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는 주 앞에 책망을 들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가운데 극소수만이 두 달란트와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와 같이 주님 앞에 충성된 종이라는 그런 칭찬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역으로 얘기해서 우리는 한 달란트 받았던 자와 같은 한 명도 없고 모두가 다 두 달란트와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와 같이 주님 앞에 우리는 칭찬을 들을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까지 우리는 살아왔던 삶을 하나님 앞에 결산한다면 만약에 내 마음속에 나는 한 달란트와 같이 내 인생 가운데서 주님을 위해 헌신한 것이 너무 부족했다. 지금 내가 한 달란트와 같은 모습이라고 느껴지고 생각이 된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두 달란트나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결산할 수 있는 준비에 우리 남은 인생의 날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의 어떤 여론기관에서 한국의 10대에서부터 70대까지 여론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여론조사의 주제가 뭐였냐면 당신이 인생에 후회하는 것이 무엇일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의 공통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인생에서 후회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10대에서부터 70대까지 모두 1위가 한 것이 있다면 그 내용은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후회했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자기가 사회에서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과거에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나의 모습이 더 발전적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전적이 되지 못해. 이민에 온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얘기합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한국에 있을 때 더 열심히 영어를 공부했더라면 무게 와서 좀 더 내가 고통당하지 않고 쉽게 내가 아름다운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후회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한 것 때문에 후회 없는 날이 오기를 원해서 우리는 오늘 주어진 우리의 인생을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최선의 삶으로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최선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결산을 할 때 후회 없는 인생의 결산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또 하나 우리는 인생의 결산을 할 때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았는가를 결산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인생은 참 짧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에서 나이가 제일 많으신 무두 세대가 계신데 우리 권사님이 계신데 이 권사님은 올해 한국 나이로 86세 생일을 이렇게 맞으셨습니다. 근데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루하루 시간 가는 것이 더 느리게 갈 것 같습니까? 빠르게 갈 것 같습니다. 예.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하루하루가 너무 빠르게 간다는 거죠. 점점 주님 앞에 갈 날이 점점 더 가까워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이가 드신 분들일수록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젊었을 때보다 나이가 든다면 더 화목하고 더 인간관계를 더 아름답게 하고 더 인간관계를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모습을 하려는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젊은 사람들의 혈기는 너를 오늘 안 보면 되지 하면서 뒤를 돌아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지만 그러나 나이가 들을수록 아니야 내일 또 볼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인간관계에서 그들은 조심스럽게 하루하루를 회복하며 화목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 넓은 미국에서 오늘 너 안 보면 되지 하고 뒤를 돌아서 그 사람을 외면하고 인간관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일 또 볼 수 있고 아니면 천국에서 볼 수 있으니까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고 관계를 더 사랑하는 모습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간관계의 영적인 현주소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언젠가는 우리 인생을 결산하는 날이 옵니다. 그 결산하는 날이 올 때 눈물을 흘리며 땅을 치며 통곡하는 그 날이 오기 이전에 우리는 내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이 있을 때에 우리는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모습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 기쁨 가운데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후회 없는 결산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후회 없는 결산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터치해 주셔서 하나님의 결산의 관계나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관계를 회복하시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는 내 인생의 초점을 하나님 앞에 맞추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내 중심적으로 내 지식으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감정으로 내 인생을 결정하고 살지만 기도하는 자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잘못된다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꾸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는 변화된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의 결산을 우리는 올바르게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멀어져. 그래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결산을 잘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후회 없는 결산을 위해서 준비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8절에 보니까 사랑의 준비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얘기합니다. 사랑을 하는데 어떻게 하라니까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부간이 사랑할 때 어떻게 합니까? 대충대충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는 남편을 남편 아내를 열심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게 되면 관계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깨어졌던 관계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힘들었던 관계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서먹서먹했던 관계도 좋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 있다고 사람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도 너무 먼 당신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당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관계가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사랑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은 서로 영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우리는 서로 건강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덮는다라는 이 단어가 그리스어로 보면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용서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열심을 가지고 사랑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에 대한 허물이 나에게 힘들게 하고 나에게 어려웠던 어떤 과거가 있지만은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없다면은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열심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고 그 사람을 품어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개인관계가 건강하십니까? 여러분의 부부의 관계는 건강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건강하십니까? 아니 여러분은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 건강하십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건강한 우리의 삶을 위하여서 우리는 그들을 사랑을 하되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허물을 용서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허물을 용서해줄 때에 더 사랑하고 열심으로 사랑할 수 있고 그랬을 때의 관계가 어떻게 합니까? 더 서로 아름다운 관계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기도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고 먼저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하기 이전에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잘못했으면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들을 용서해 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기 전에 다른 사람을 먼저 용서해 주는 삶. 그런 삶을 살 때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창세기에서 노아라는 사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술에 취했습니다. 술에 취해서 곤드레 만드레 되어가지고 자기 침상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노아의 아들이 세 명이 있었는데 샘과 함과 야벳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자녀들이 아빠가 술 취해서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아빠가 술을 얼마나 취했는가 그냥 옷을 입고 취한 것이 아니라 옷을 벗고 취해서 잠을 자고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샘과 야벳은 아버지가 술 취해서 옷을 벗고 있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허물을 덮어주어서 아버지의 그 부분을 노출하지 않냐고 그들은 마음으로만 품고 있었습니다. 근데 함은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얼레리 껄레리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아빠가 어떻게 해요? 옷을 벗고서 잠으려고 술 취해서 있다고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사람에게 나팔을 불어서 어떻게 된가? 아버지의 추한 그런 모습을 덮어주지 않냐고 공개적으로 챙피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잠에서 깨어나고 난 다음에 함을 향하여 저주를 하고 함의 자녀의 자녀까지 저주를 하는데 어떤 저주를 하냐? 종의 종들이 되라 얘기합니다. 종도 아니고 그 종의 종들이 되라. 여러분 이렇게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자와 허물을 덮어주지 않고 그것을 드러내서 곤란에 대해 처하는 자의 결과가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는 과거의 삶에 성숙하지 못한 삶을 살 때에 함과 같은 삶의 모습이 제 인생 가운데 조금이 아니라 많이 있었습니다. 함과 같이 다른 사람의 허물을 계속해서 들추어내면서 그것을 공격의 무기로 삼아서 제 아내에게 공격했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공격을 했고 저의 친구들에게 공격을 했습니다. 어느 날 공격했던 그 공격이 어떻게 합니까? 다 그 화살이 어떻게 합니까? 그쪽으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나나 기계고 다 제가 돌아와서 저의 심장을 찌르는 것을 저는 수없이 많은 날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렇게 했죠? 웃으시는 분 보니까 나는 안 했다라는 의미보다는 나도 같은 전과자입니다. 그런 의미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의 삶은 때로는 함과 모습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 사랑하며 허물을 덮어주는 모습보다는 허물을 덮어주기보다는 그 허물을 드러내서 상처를 주어서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심정이 고통스럽고 우리의 환경이 어려웠던 것을 우리는 과거의 경험이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한 사람의 관계를 건강한 관계를 위하여서 우리는 다시는 한과 같은 모습으로 추락하지 말고 샘과 야벳과 같이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서로 용서해줄 때 우리는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관계의 모습에서 우리 인생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는 결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나를 용서함과 같이 우리가 서로 용서해줄 수 있는 그런 새소망교회 교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목숨까지 주면서 자기 있는 몸에 피를 다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우리를 용서해주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가 죽기까지 사랑해 주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돕는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용서한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면 우리는 이 시간 이후로부터 우리의 가정과 또한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직장과 비즈니스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는 아름다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면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유를 알았다면 우리부터 어떻게 사랑했으면 좋겠습니까? 오늘 본문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겁니다. 이 열심이라는 단어는 원어적 의미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뚜렷한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지속적으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그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서로 사랑을 하다가 결과가 나타나지 아직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하던 것을 어떻게 합니까? 멈추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누가 그래요? 요 나, 제가 그래요. 제가 이렇게 사랑을 하다가 멈춰요. 왜? 내 마음에 상처를 입었어. 근데 성경은 그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사랑을 어떤 사람을 해요? 지속적인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우리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사랑할 때 우리는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랑은 하다가 그 사랑을 멈추지 말고 끝까지 결과를 볼 때까지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그래서 주님께서도 성경이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는 28장 19절 20절에 보면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거예요. 항상 있으면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셨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사랑을 하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할 수 없는 그 사랑은 성령의 도움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사랑할 때 힘들고 연약할 때에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항상 그렇게 사랑하던 나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아멘.
성령님이 도와주셔야만이 내가 지속적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성령님에게 SOS를 치면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우리는 조건 없이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서로 대적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망 없이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적하고 난 다음에 때로는 원망이 있습니다. 왜 다른 사람에게 대적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시간이 흐르며 그 사람을 원망하며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왜 생길까요? 그것은 그 사람 앞에 내가 사랑을 베풀 때에 기대감을 가지고 베풀기 때문입니다. 그 기대감이 뭘까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주었으니까 너도 나한테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 기대감이 있는데 그 기대감을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이 채워주지 못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하여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하여 우리는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어떻게 합니까? 기대감보다도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하여 뭔가를 받으려고 하는 마음보다도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조건을 가지고 사랑하니까 조건을 내가 기대하기 때문에 그 조건이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에 불편함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은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상 1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하였다. 참 어떻게 보면은 요나단이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이것을 가지고 동성연애가 요나다윗과 요나단에서 나왔다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동성연애자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으나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나단은 가만히 있으면 그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죽으면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다윗이 왕이 될 거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요나단은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는 다윗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와 똑같이 죽여야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요나단은 그런 욕심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그는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될 것을 그는 기뻐하면서 다윗을 사랑해줍니다. 그만큼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해줍니다. 조건이 없이 사랑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이렇게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리스에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조건 없이 사랑한다.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조건 없이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 아가페적인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사랑하는 것도 서로 조건 없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는 것도 조건 없이 그런 사랑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을 보고서 그 조건이 내게 충족되어지니까 내가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 사람의 조건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는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건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조건이 안 좋은 것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조건도 안 좋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조건이 없는 그런 서로 사랑을 하라는 것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악수하면서 얘기합시다. 내가 당신을 조건 없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세요. 또 뒤에 있는 분들에게도 서로 악수하면서 한번 얘기해보세요. 내가 당신을 조건 없이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해주세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조건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건 없이 사랑한다고 악수를 하고 인사를 해주세요. 자, 이제는 우리가 옆에 있는 분들에게 내가 조건 없이 사랑한다고 옆에 사람들이 다 증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것을 다 보았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조건 없이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권사님이 사랑하라고 이렇게 마음에 있는 사랑을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그런 조건 없는 사랑을 성경이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런 원망을 갖지 않는 그런 조건을 갖지 않고 기대감을 갖지 않고 서로 사랑할 수만 있다면 조금은 우리는 부족하고 조금은 우리의 삶이 부끄러워도 연약해도 우리는 아름다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그것은 실제적인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얘기합니다. 각자 받은 은사대로 봉사하라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 은사를 주셨습니다. 각양 다르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 한 가지 이상 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은사는 다른 사람 것이 보기에 좋고 내가 보기에 적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딱 맞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입니까? 어떤 이는 가르치는 은사를 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가르치면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많은 사람이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가르치는 은사를 활용하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그 은사를 어떻게 합니까? 땅속에 묻어두면 어떻게 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 그죠? 제가 가르쳐지 않아도 여러분 참 잘 알고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시는 의사가 있어요. 어떤 분은 악기를 겨루는 우리 라저 형제가 얼마나 드럼을 치는 제가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소리 강장을 해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시끄럽지 않게끔 완전히 프로페셔널. 때로는 우리 라저가 어떻게 하니까 이 다혜와 음악에 맞춰가면서 작은 걸 보면은 그 음악 소리에 제가 어떻게 하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행복해. I'm happy. 너무너무 행복해. 때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집사님이 집사님들이 음식을 준비하죠. 그 음식을 먹을 때 얼마나 맛있는지 너무 많이 먹어갖고 제가 그냥 막 살이 찌는 것 같아. 실상은 안 쪘지만 이만큼 자기에게 맡겨진 은사들을 가지고 열심히 열심히 어떻게 합니까? 맡겨진 것을 하니까 얼마나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한지.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각각 은사를 주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혹 목사님 나는 내게 주신 은사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은 예배를 마치고 저를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하나님의 은사를 기도함을 통하여 가르쳐 주길 원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은사를 받았다면 이제 그 은사를 어떻게 해요? 땅에 묻지 마세요. 내 스스로 나를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내가 나를 만드는 것이지 환경이 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스스로 타락시키는 것이지 환경이 나를 타락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날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받은 그 은사별로 최선을 다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축복을 드리며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때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칭찬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재능을 주실 때도 뜻이 있고 은사를 주시고 또 여러분에게 어떤 자녀를 주실 때도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나의 삶 가운데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표현으로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신학을 공부할 때에 굉장히 어려운 모습으로 신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1992년에 제가 신학을 공부하는 중에 함께 공부하는 전사님이 계셨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한 20살 정도 더 많은 전사님인데 사업을 하시다가 안수 집사님으로 교회를 봉사하시다가 나중에 소명을 받아서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공부했습니다. 근데 그 전도사님은 비즈니스를 많이 하셨습니다. 건축 설계 사무실도 하고 또 성남 시청 앞에서 로얄 지역에 있는 곳에 커피숍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마음 아파하는 그 사람. 그다가 그가 기도하는 중에 내가 이 주신 돈을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써야 되겠다. 그래서 마음의 결심을 하고 그는 선교를 해야 할 해외 선교, 국내 선교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교회와 상관없이 그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교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힘들고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그 전사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전사님 공부하는 돈을 내가 전사님에게 5만원, 92년대 50불씩을 저에게 선교헌금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그분에게 선교헌금을 받았는데 저는 그 선교헌금이 무엇이었냐면 제가 집에서 교회를 오고 가는 교통비였습니다. 제가 교통비를 그 전사님이 선교를 주재하는 학교를 가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모습에 의해서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어렵게 공부를 했냐면 하나님 앞에 공부를 할 때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직장생활을 하고 잡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일하지 아니하고 공부만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한테 영광이 되겠습니까? 두 가지 놓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10년 후를 바라보고 오늘을 결정하라. 10년 후에 나의 미래를 바라보고 오늘을 결정하라는 그런 마음의 지혜가 와서 그러면 10년 후에 내가 그 당시에는 나부를 목회를 할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결정을 내린 것이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내가 많은 책을 사볼 수 있고
또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공부를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환경은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시간이 부족하여 더 공부하지 못하고 더 기도하지 못하고 더 말씀을 보지 못한다면 나는 영적으로는 손해를 본다. 그래 역으로 내가 직장 생활을 하지 아니한다 하면 나는 남은 시간을 더 공부할 수 있고 더 기도할 수 있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심지어는 나의 인생이 더 하나님 앞에 부유한 모습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단점이 있다면 나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어야 한다. 이 장단점을 분석하고 난 다음에 제가 결정하기를 그러면 10년 후를 바라볼 때 나는 직장 생활을 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내가 결정을 마음에 세운 것이 내가 다니는 이 신학교의 도서관에 있는 모든 책을 내가 읽으리라 하면서 그렇게 마음을 결심을 하고 그때부터 시간 나는 대로 도서관에 있는 책을 읽기 시작했으며 계속해서 말씀을 보았으며 그렇지만은 저의 삶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때로는 굶었습니다. 때로는 전화 세를 대지 못해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없었고 때로는 연탄을 뗐는데 연탄이 떨어져서 저는 골방에서 추운 바닥에서 저는 1월 1일을 힘든 겨울에 보내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던 것은 내가 영적으로 풍성하니까 육신적인 환경이 어려우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경험을 제가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부유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영적으로 내가 충만하게 된다면 육신적인 힘들고 아픔과 어떤 고난과 역경도 있어도 내 기쁨을 그 환경이 뺏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그 전도사님이 저에게 사랑의 손길을 실제적으로 내게 베풀었을 때 나는 그곳으로 말미암아 학교를 다닐 수 있었고 그곳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얻었고 그 전사님의 생계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었고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이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보기에 하찮을 것일 수 있고 내가 그것은 나는 너무 많아서 내가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필요하는 자에게 우리가 그것을 함께 나눈다면 그 사람에게는 아주 중요한 위로가 될 수 있으며 격려가 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한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살아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그런 사람 가운데 나아간다면 우리의 가정들은 더 끈끈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은 그 부모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먹고 난 다음에 그들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들은 서로 사랑의 끈끈한 사랑의 띠로 말미암아 더 하나가 되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저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라. 1세기에 귀족들이 유행어처럼 외쳤던 그 언어들이 21세기에 우리 교회의 별명으로 지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할 것을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나아가면 그분도 우리에게 나아가고 내가 먼저 사랑의 손길을 내밀면 그도 우리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을 줄 믿습니다. 그 원칙을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둔다 얘기합니다. 내가 심은 사람을 심었더니 그가 나에게 사랑의 열매를 줍니다. 내가 그에게 위로를 베풀더니 그도 내게 위로를 줍니다. 내가 그에게 칭찬해 주었더니 그도 나에게 칭찬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적으로 언어 생활이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모습이든지 이런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새소망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